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삶의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도와주시고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영으로 내 앞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온 영혼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사라져버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영원으로 건져 올려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근 각처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한국 개신교 성지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지키고 관리하고 신앙 선조들의 믿음을 계승하면서 선교 200년을 비전을 함양하는 귀한 사명을 내리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함에도 주님께서 지나간 세월 동안 주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에덴에서 바로 난 강이 동서남북으로 흘러나갔듯이 이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사랑이, 교회의 교회됨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확산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이 이곳에서 함양되게 하시고 선교 200년을 향하여 닦아야 될 길을 잘 닦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깔아야 할 멍석을 잘 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한국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인생의 참된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아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둡습니다. 그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진리의 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아름답게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장면은 창세기 12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시작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극히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는지 아니 지금 나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아 이게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가, 우리가 자기 자신의 그 제한된 한계에 대해서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삶 자체에 대해서 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불현듯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과업을 완수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 지중해 세계, 그들이 아는 세계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모세가 칼 하나 들지 않고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한 나라의 국부를 지탱하는, 당시로 본다면 한 나라의 산업역인 노예들을 몽땅 해방시켜 온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가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불러가시는 그 당사자의 시대만 끝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지금 여호수아가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보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종 이러면은 좀 어감이 괜찮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 에베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입니다. 슬레이프,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의 관계는 대등한 장군의 관계가 아니라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부릅니다. 이 당시는 모든 직책을 자식들이 세습할 때 아닙니까? 모세에게 시퍼렇게 자식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자식이나 다른 장군들, 모세의 피가 섞여있는 형제들을 후계자로 세우시지 않고 모세의 에베드, 종을 후계자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떨렸겠습니까? 60년대 초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텍사스를 방문하다가 저격을 받아서 운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기로 텍사스를 타고 가셨다가 산채로 가셨는데 그 비행기에 시체가 실린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시체가 실려있는 그 비행기 안에서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본래 케네디하고 존슨은 민주당에서 정적이었습니다. 라이벌이었습니다. 대통령 지명전에도 같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지명당한 케네디가 존슨을 자기의 러닝메이트로 뽑은 것이죠. 그러면 모든 부통령 입장에서는 다 꿈은 꿀 수 있지 않습니까? 저 대통령한테 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내가 대통령 승계했으면 다 꿈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케네디 대통령이 총에 맞아 죽고 시체 실은 비행기 안에서 존슨 부통령이 선서를 했는데 나중에 존슨 대통령이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자기는 그 비행기 안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왜? 너무너무 떨려서. 케네디 대통령 보좌관도 같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회고를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 선서식을 하는 존슨 부통령의 목소리가 떨린 정도가 아니고 바지가 달달달달 떨렸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11절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지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경렬 유대교인들 때문에 지금 감옥에 투옥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곁에 서셔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달세오, 용기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바울도 이때 감옥에서 지금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어떤 순간인가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는가, 왜 떨게 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다 믿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시어서 보이시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후련듯이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아가들이 혼자 잘 놀다가 옆에 엄마가 늘 있다고 생각하다가 돌아보고 엄마 안 보이면 무서워서 운단 말이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인간은 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가? 아브라함은 75세의 하란에서 하나님 부르심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자식이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가 되기까지 자식 한 명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들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자식 줄게. 여기까지만 약속하셨으면 그래도 괜찮지요. 그 다음에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이거 지금 자식도 없이 실패한 인생한테 그렇다고 무슨 계약서가 있는가, 증거가 있는가,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 소리 듣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무려 7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 대해서 뭔가 잘 알고 평소에 자주 가봤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라고 그러셨는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나안까지 물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가는데 조카 롯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 다 집에서 일꾼들 지금 다 가고 가축 짐승 다 끌고 가는데 이 700km를 행군을 할 때 얼마나 오랜 날이 걸렸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불현듯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그날 들은 소리가 맞는가? 왜 회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700km를 걸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갔더니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꽃밭을 가꾸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게 아니고 원주민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8절 보면 원주민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에다가 장막을 쳐야 했습니다. 옛날 유목민들은 타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냥 밥 한 끼 얻어먹고 가는 사람은 선대했는데 자기 옆에 텐트를 치고 살겠다는 사람은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다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초지가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에 외지인이 들어온다. 내가 가진 가축이 먹을 수 있는 초지가 잠식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니까 그 원주민들 터세 때문에 아브라함은 겨우 베델 동쪽 산에 가서 장막을 쳐야 했습니다. 또 12장 9절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계속 원주민들이 터세를 해서 오늘 여기다가 장막 세웠다가 또 뽑고 내일은 또 저쪽 자꾸 쫓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장의 체면이 서겠습니까? 뽑고 세우고 뽑고 세우고 할 때마다 가장으로서 혼자 있으면 이건 내가 지금 맞는 일 하는가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 땅에 기근이 엄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이 정말 바르게 왔나? 그래서 이집트로 양식 구하러 풍족한데 이집트로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에 정착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불현듯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만 하시면 안 두려워지는 겁니까?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왜? 내가 네 방패이기 때문이다. 방패는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막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완전한 방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날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근자에 이라크에서도 전쟁을 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전쟁을 했는데 거기 사진들 보면 그 아프가니스탄 산간지방 이런 데 있는 군인들은 보면 터번 쓰고 자기네들 입는 그냥 옷에 총 하나 들은 게 군인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군인들은 그 방탄조끼에서부터 그 갖추고 있는 호신장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철저하게 방패로 무장한 군인들인데 그 맨 옷 입고 총 한 자루 들은 아프가니스탄 사람하고 전쟁 치면서 미군은 한 명도 안 죽는가? 아닙니다. 미군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완전한 방패가 없거든요. 건강이 완전한 방패가 되겠습니까? 날마다 쇠퇴해가는 건강이 어떻게 방패가 되겠습니까? 돈이 완전한 방패가 되겠습니까? 내게 억만금이 있어도 내 건강 쇠퇴하는 거 못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방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네 방패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방패 되어주신다면 완전한 완벽한 방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방패가 되신다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겠습니까? 첫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죄값으로 제물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당신의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비추어 주심으로 모든 어둠의 유혹을 막아주십니다. 모든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환란 안 당하는가?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란을 면케하시는 방패가 되시는데 왜 환란을 당하는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환란을 당케 하실 때는 그 환란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환란이 환란되지 않으므로 환란이 환란일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품으시고 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방패만 되어주시면 그 굉장히 큰 은혜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수비만 잘한다. 수비만 한다. 그래서 최선의 결과는 비기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수비만 할 뿐만 아니라 공격력이 있어야 점수를 따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방패다. 내가 너를 위한 수비수가 되어줄게.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한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히브리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분야에서든 상을 받았다. 거기에 여러 출전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 트로피 상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 상이 내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 상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을 받는 순간부터 이 상은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을 받으면 가장 큰 상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이 내 자신이 너를 위한 상이다. 당신을 주십니다.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한 상이 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그분이 다 보신다는 겁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땅보다 하늘이 높음 같이 우리보다 더 높으신 당신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엮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 되신다는 겁니다. 아까 여호수아가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자기 시대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표현만 다르지.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상급되어줄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예루살렘 감옥에서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러분 보통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도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모세 앞에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다는 겁니다. 이게 서로 마주 본다. 이건 아주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상하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소하 사람을 만날 때 마주 보죠. 그런데 대통령끼리 만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의 수반끼리 만날 때는 서로 옆에 앉습니다. 우리 똑같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마치 친구처럼 어깨 동무해 주시는 것처럼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과거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정언했었지.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미래형입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정언한 과거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왜? 보고 계셨으니까, 같이 계셨으니까. 과거형이죠. 현재형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현재형입니다. 지금 현재 같이 계신 거예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미래,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바울,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바로 여호수아와 바울은 자기 자신들은 연약한 존재지만 자기 자신들과 함께 하시고 자기 삶을 보시고 끝내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위해 자기 생을 던짐으로 그 위대한 성경 속의 여호수아, 성경 속의 바울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 방패다. 너 상급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보고 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가장 절정을 보였던 때가 창세기 22장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백세에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때 이 이삭이 그 번제에 쓸 나무단을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대개 그 당시에 이삭이 한 15살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죠. 아브라함은 115살입니다. 이삭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번제할 나무도 있는데 제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8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제물을 당신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으로 준비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연주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가 아니라 네 자식한테 준다고 그러셨거든요. 이삭한테 준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제로 잡아서 이삭이 죽어버린다.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위해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왜 내 곁에 계시면서 보고 계시니까 반드시 내 아들을 다시 되돌려 주실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잡으라고 하셔서 내가 칼로 내 아들 가슴을 찔러서 실제로 내 아들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아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아들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창세기 24장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신뢰하는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 딸들 말고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친족 족속 가운데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라.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어서 혼자 살 때거든요. 그러면 내 며느리감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혼은 내 며느리감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의 아내를 얻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 집 그 시종이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가서 한 주수를 만나서 가자 우리 주인 집 아들하고 결혼하자 해도 그 딸이 안 따라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제가 당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랑 무슨 현품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품도 안 보여주고 700km 떨어진 데 가서 딸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뭘 믿는가? 네가 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먼저 보내어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미리 선택해 두셨을 것이다. 그 규수를 데리고 오면 된다.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그 여자는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여자가 아니다. 지금 바울이 아브라함이 자기 시종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창세기 2장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 원칙대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신 뒤에 남자를 여자에게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를 남자에게 데리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다 보고 계시고 네가 왜 내 고향으로 가는지 다 아심으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도 다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방패시요 나를 보시는 상급이시다. 그 믿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생전에 이삭 적자 이삭 얻었고 서자 이스마엘 얻었지요. 하갈한테서. 그리고 본처 사라가 죽고 나서 거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어서 아들 6명을 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총 8명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상당한 가축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옛날에 중근동지방에 자식 아들 8명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 정도 재산 가진 사람들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 이름 창대하게 해줄게, 큰 민족 되게 해줄게, 복에 근원 되게 해줄게. 아브라함 생애에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생애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적자 한 명, 서자 한 명, 후처한테서 난 6명 아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다 정리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 생애 중에는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3대 종교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섬깁니다. 유태교, 기독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여러 갈래가 있죠. 가톨릭, 동방교회, 개신교회. 여러분 어떻게 각각 다른 종교가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똑같이 섬길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추앙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상급 삼고 살아갈 때 그가 이 땅에서 대단한 것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 간 뒤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원히 영화로운 존재로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승패는 이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승패 때문에 우리 연연해 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승패는 이 땅을 떠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떠난 뒤에 영원 속에서 승패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부터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방패로, 내 인생의 상급으로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당신의 섭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떠난 뒤에 이 시대 역사 속에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인생 성공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그는 인생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때로 불현듯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왜 여기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가? 내일 내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위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 그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앙의 조상으로 추앙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만의 유한한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승패는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것이요, 우리가 뿌린 모든 씨앗들의 열매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결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영혼 속에서 두고두고 맺혀지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방패와 상급으로 받아 삼고 살아갔던 여호수아도 바울도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은 믿음의 승리자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상급으로 채움받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그 나를 향한 아름다운 행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